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 신령한 복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억류된 생활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이후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진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이제 서론 이후에 주어지는 실제 본론과 같은 얘기인데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던 찬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 헬라 원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긴 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글보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서정적인 찬송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여서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나면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신령한 복은 5절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에베소서에서만 3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의 강조점은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찬송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베소서 기자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이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단지 지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최고 지성인들이라고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남보다 더 똑똑하거나 잘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일까요? 에베소서 기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말씀인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이 사실을 5절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예정, 즉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는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된 것은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라는 대답 이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타락했던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는 바울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우들에게 전해졌으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주 전에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말씀으로, 2주 전에는 이방의 빛 이스라엘로 살아가자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자신의 임무를 늘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소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처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전도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이들이 교회로 오기로 했다며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로 인해서 짝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되면 아직 사단이 붙들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야지, 내가 이토록 공을 들였는데 어쩌면 나에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해서 사람에게 시험 들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전도에 있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만 전도를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전도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큰 확신입니다. 이 문장에서 능력과 성령은 큰 확신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처신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1장 이후에 계속하여 처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처신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이미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시험 들만한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흥덕을 사랑으로 섬길 뿐 아니라 흥덕에 있는 분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신을 잘한다는 두 번째는 희생하려는 노력, 희생하려는 마음이 전도입니다. 특별히 시간의 희생입니다. 나는 우리의 시간들이 더 많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틈만 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만이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시간의 헌신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가정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가정은 일주일의 하루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날로 비워둔 것을 압니다. 매월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 후에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믿을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태신자를 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은 부모님, 반드시 전도해야 할 일가친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 누나,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감격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만은 안 되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기도하면 돌아서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가족들이 예배에 참여했다면 예배 시간에 간절히 초청받은 가족을 위해 중보하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 구원 상속의 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담보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로 아라본인데 나머지 잔금을 기한 내에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계약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 하늘에서 누릴 기쁨과 축복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2기의 사역 앞에서 전도, 신령한 복을 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